오늘 일주일이 시작된 지 넷째 날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하고 또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또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또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또 얼마나 쉽게 참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지를 저희가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 오늘 주님을 더욱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일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함으로 참으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주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실천한 의지를 주셔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주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약 주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일한 복으로 그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15번째 철자 사메크라고 하는 철자에 해당되는 8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22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22개의 철자가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단어라 그러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철자가 3개, 4개 이렇게 모이면 4글자로 된 단어가 되고 5개가 되고 어떤 단어는 막 10글자로 돼서 긴 단어도 있고 또 아예 한 단어가 한 철자가 또 한의 단어로서 의미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이 히브리어를 첫 번째 철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번째 철자에 이르기까지 한 철자에 8절씩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셔서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알레프라고 하는 서부터 시편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첫 글자가 전부 다 히브리어는 알레프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영어 번역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A, 왜냐면 영어 철자하고 히브리 철자가 22개가 아니 26개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15번째.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절로 되어 있어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놀랍게도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176절 중에 17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직접 간접 언급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규례들, 명령들, 판단들, 또 말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호칭과 칭호들이 여러 개가 누적 반복되면서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113절서부터 120절까지 사메크라고 하는 15번째 철자로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믿고 무엇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우선 1절서부터 113절서부터 117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3절서부터 우선 한번 읽어보죠. 본문을 시편 119편 113절. 내가 허탄한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자, 첫 번째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과정에 첫 번째는 113절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요. 흔들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아주 막 꿋꿋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좀 방황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죠? 두 마음을 품거나 그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렇죠?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양다리 걸친다. 그 뭐 배를 우리가 보트를 탈 때 양쪽에 한 다리씩 걸치고 보트를 타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주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생각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고정시키고 살까 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 쪽으로 또 고개가 탁 돌아갔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또 다시 또 주님 품으로 갔다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러한 생각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허탄한 생각들이라 허황된 생각이라고도 하고요. vain thoughts란 말을 썼는데요. 이 v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히텔릭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거는 평범한 중립적인 생각들이고 어떤 거는 허튼 생각을 얘기할 때만 사용하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이 vain이라는 허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히브리어의 이때 생각은 허튼 생각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직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그 의미는 하여간 이 두 마음을 품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허탄한 생각들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생각들을 우리가 마귀로부터 집요하게 공급받고 있죠. 온갖 친구를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친구하고 한 30분 대화하니까 그냥 기운이 싹 빠지면서 야 하면서 막 허탈한 생각이 들고 나도 이거 다 때려치고 교회고 뭐고 돈 벌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뭐 하여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사역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역자들이라고 난 뭐 똑같은 인간이니까 별거 있겠습니까? 만나서 다 좋은데 아 그러면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동창회만 갔다 오면 이제 그 나이에 보니까 막 집도 번듯하게 하고 살고 다들 그냥 이제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절절기구 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눈에 확 들어왔나 보죠. 그래가지고 와서 막 세상 말로 긁어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유 어제 동창회 갔다 왔는데 난 오늘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을 받아갖고 왔으니까. 예. 예를 들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21절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이제 왔다 갔다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분도 있겠죠, 지금. 지금 마음 상태가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그렇죠? 다 갖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이걸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다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다가 아니야 이쪽이지 이쪽으로 가려다가 자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요 아주 방향을 잘 잡았어요. 시편 119편 113절 내가 허탄한 생각들은 어떻게 한다? 예, 받아들이거나 품거나 수용하거나 아니고 미워하나.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네거티브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렇죠?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거부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순서적으로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동사 다섯 가지로 해결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사 다섯 가지로 해결이 돼요. 디도서 2장에 보면요.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과거 시제입니다.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 받았죠? 그러면 끝이냐?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뭘 가르쳐 주냐? 12절, 은혜가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부터. 무엇을 미워하느냐?가 신앙을 결정 짓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을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데 싹 내다버리고 두 번째, 세상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욕심은 거부하고 두 가지를 미워하는 것부터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 현 세상에서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두 번째, 의롭게 살도록 가르쳐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섯 가지 항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과목이면 그게 많지 않아요.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필수 과목이.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교양 과목도 있겠지만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배우면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2절에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다섯 가지를 배워가는 사람은 13절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12절에서 허덕대는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도 없이 불안하게 살았다가 두 마음을 품었다가 허튼 생각을 가졌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계속 방황하면서 살고 근데 시편 기자는 방황을 좀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들을 미워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법은 사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자 드디어 승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적들이 쳐들어왔어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신처로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신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조금 노출돼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불화살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때는 한마디면 좋겠어요. 한마디. 그게 뭐냐?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떨었을까? 무서웠으니까 떨었겠죠? 예. 왜 무서웠을까? 아, 엄청난 짓을 저질러가지고,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끼어들게 됐고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주신 318명이 예비된 그 병사들과 또 연합군을 몰고 가서 완전히 탈환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기는 거두었으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만히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왕들이 나중에 보복하러 쳐들어오면 죽는 거야, 자기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자,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은신처요, 방패요,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전쟁은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 너희들 덕분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난 아무것도 안 가질 테니까 난 필요 없다. 보상이 필요 없다. 다 전략물에 손도 안 댔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 전쟁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갔는데도 아무 보상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내가 네 보상이야. 내가 항상 너를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물론 오늘 초점은 보상보다는 방패에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다섯 왕이 아니라 곱하기 열에서 오십 왕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이래. 내가 네 방패다. 그렇죠? 네. 어떤 선교사가 캐나다에서 선교를 다니는데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지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뭐 거부하면 뭐 복음 노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잘 있으세요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어느 부인을 만났나 봐요. 그 어느 집에 갔더니 부인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더니 아니 선교사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총을 왜 메고 다니는 겁니까? 왜냐면 곰도 튀어나오고 이게 야생 그러니까 이제 총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한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 여자 보는 앞에서 그냥 총을 골짜기에다 집어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시험 받는 일이 터졌어요. 가는데 그냥 엄청난 이 곰이 얼마 있다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함께 하신다 그랬지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곰을 놀랍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놀랍게 만드냐 소리를 질렀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두 팔을 들고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냈다가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곰이 가만히 도망쳐버렸대. 하여간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실제 있었던 간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뭐 겁낼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115절로 가시면 117절까지는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1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으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옆에서 자꾸만 붙어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evil doers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것은 뭐냐? separation이라는데요. 분리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기로다. 너희가 나를 자꾸만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못 지키게 자꾸만 꼬여내는데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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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분리를 하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날로 가까이 가가지고 거의 될 만큼 갖다 놓고서 오, 손이 뒤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자기가 자초한 거죠. 그렇죠? 예. 뜨거운 기운이 오면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을 했죠. 예.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네가 너를 경배하라고 하냐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도망가야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오늘 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유혹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이 그냥 도망을 쳤잖아요. 그렇죠? 예, 분리. 여기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가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근데 안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망쳐야지. 계속 신경이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삶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키겠다. 두 번째, 시편 19편 116절에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자,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외부로부터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어벽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받쳐 가라앉지 않게 하는 거죠. 떠받친다는 거 아시죠? 예, 가라앉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신앙생활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딱 서 있으면은 무너지질 않는데 떠받치니까 말씀이 나를 떠받쳐 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숨겨지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암송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받쳐줘야 이게 세상에 묻지 않고 이렇게 초월적으로 죄에 가라앉지 않고 떠받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떠받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풍동하면 점점 늪지로 그냥 이 죄악의 늪으로 점점 빠져나가 나중에 목만 나와가지고 이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사는 모습이 보이시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아예 죄악의 짐을 주니까 쑥쑥 빠져가지고 말씀이 떠받치면 떠오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툭 해가지고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떠받침을 따라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가장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정말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늘 언급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네. 주님이 곧 오시면 돼. 그렇죠? 너무 자주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막 그냥 막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떠받침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17절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로다. 저, 예, 마틴 루터의 찬송가에 보면은 저 원수 나를 조롱하도다 그러는데 원수가 그냥 한 방씩 치면은요 한 방 맞고 휘청대고 또 한 방 맞고 휘청대고 계속 휘청휘청대고 불안해서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휘청휘청.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라. 이,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도나무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포도나무는 혼자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가 막 옆으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 게 있어야 돼요. 뭐, 바깥에 지지대가 하나 있어야 돼. 지지대가 있어야 붙드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감고 올라가는, 또 그게 두 번째로 포도나무가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요 가지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나중에 이 송이, 무리를 이뤄서 포도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따로따로 달리는 게 아니라 무리를 이뤄서 송이로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열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이 포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영적 생활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지대가 없어. 그냥 혼자서, 예? 형을 속여가지고 장작꾼도 이 축복도 가로채고요. 또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애써가지고 신부도 둘이나 얻고요. 그냥 혼자서 또 사업을 키운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막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막 외삼촌하고 그냥 정말 사업의 경쟁 관계에서 아주 요즘 말로 막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인 거.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지쳐서 넘어지겠다. 날 붙으려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 그렇죠? 마치 포도나무가 혼자서는 가지가 설 수 없이 뭔가 지탱, 뭔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듯이, 있어야 되듯이, 야곱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요. 한번 휘청되기 시작하면은 붙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그 형제님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아마 한 서너 번 자살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붙들 게 있었죠. 지탱할 수 있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붙드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감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야곱도 그 라반하고 경쟁, 라반의 아들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갈까 했더니 이번엔 또 형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요. 파라오도 축복하고요. 자녀들도 축복하고 나머지 그 손자들도 다 축복하고 열매매가 아주 주렁주렁 달리는 그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마무리를 지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붙들만한 지지대로서의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들어와서 118절서부터 120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두려워할 것이 뭐냐. 우리는 지지할 기댈 만한 하나님, 즉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았는데 119편서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어서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인가?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118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성경에도 보면은 이 원수를 밟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죠. 완전히 정복시키는. 그들이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118서부터 보면은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119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이 있죠. 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위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는 하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 그렇죠? 깨지지 않은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하면, 만나가 한 항아리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에서 은혜가. 그러나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 즉,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했던 그 아론의 지팡이도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연한 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법규를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규들을 벗어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을 짓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119편에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마치 그물을 탁 했더니 거기에서 물고기는 건져내고 거기에 이 잘못 저기 찌꺼기 같은 거 싹 갖다 버리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순금은 남고 찌꺼기들은 다 우리가 재련소에서 금을 재련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만 찌꺼기는 다 내다 버리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성취된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랬네요. 역시 하나님은 단지 사랑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엄위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주의 증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절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 나오면 야 특히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한 면만 동전의 앞뒷면을 안 보고 한 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 내가 허탈한 생각들을 미워하나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거짓은 미워해야 되죠. 그래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미워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잠언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특히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를 미워한다고 성경에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 미워하시나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죄인들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만 강조하면은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과 그 아버지가 참으로 엄미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죠?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막 무시하고 그런 자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두 가지가 결코 배치되는 게 상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방자하게 행동할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그분 앞에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분이다. 그렇죠? 자, 욥기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에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어서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엎드려서 두렵고 떠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노라. 정신 차려라 이게. 비록 구원은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때 심판받을 때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죠? 잘못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도 남긴 채 남기지 못한 채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외 없대게. 성령에다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얻을 것이고 육체에다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니 그대로 받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과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11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나와있죠.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하고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더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에도 역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전달해서 표현해야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제껴놓고 너희의 그 더러운 걸레 같은 의의를 자랑삼아 자꾸만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역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가 나와 있어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두려움 앞에 비록 너희는 지옥불에서 타지는 않을 거나 너희가 행한 모든 행위는 다 타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자, 한 구절 마지막으로 적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문맥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순이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어떤 두려움의 영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뺀질뺀질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냅다 나를 내던져서 어디 지옥에 던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래. 그런 두려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버리실 거라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을 때 마귀가 써먹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을 말 잘 듣는 성도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자,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겠죠? 예,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아까 그하고 모순이 아닙니다. 무슨 두려움이 차이 아시겠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고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모순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지탱자로, 우리가 우리를 거기에 의지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인하여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